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좀 어느 정도까지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또 미국에서 자라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국기에 대한 그 맹세를 하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우리 아마 다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다혜가 혹시 그거 배운 적 있어요? 네,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아요. 퍼블릭 스쿨에 다니면 이제 그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and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국기에 대한 그 맹세를 배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미국 그 52개 주 가운데 한 절반 정도의 주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그 주법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국기에 대한 맹세가 under God 뭐 이제 이런 그 문구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항상 그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고 알아본 바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 자체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배운 한국에서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나 뭐 미국이나 이 두 가지 국기에 대한 맹세는 단순히 그 국기라고 하는 그 어떤 헌법 거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사실은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에 대한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고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 혹은 국가에 대한 맹세를 우리가 외우고 암송할 때는 이런 전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맹세를 해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선한가 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엔티티는 우리가 언제나 맹세를 해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법학자인 한국의 김두식 교수는 자신의 책인 헌법의 풍경이라는 그 책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의 틀을 가지고 국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소위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진보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국가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지적하는 국가의 범죄가 뭐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이라든가 제3세계의 극우 성향을 가진 어떤 독재자들이 벌이는 그런 어떤 국가의 범죄를 지적하는 게 소위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는 거죠. 소위 나는 조금 더 보수 성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국가의 잘못이나 어떤 범죄를 지적할 때 가령 예를 들면은 북한이라든가 옛 소련이라든가 옛 어떤 캄보디아나 크메르 루즈의 어떤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반대쪽에 있는 국가의 범죄를 지적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두식 교수가 헌법의 풍경에서 지적하는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국가를 바라볼 때 한 가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국가는 늘 괴물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가는 늘 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뭐 국가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입니다. 페이스북에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시국을 보면서 한 번쯤은 다루어 보았으면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미 제가 우리 함께 모이는 겨자씨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나누기는 했지만 한번 전 교인들과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로 한국이 어렵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누구누구 정권, 누구누구 정권 하는 그런 정권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분화된 논의보다는 바로 지금 이런 세상, 지금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런 시끄러운 세상과 세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저 아이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가 봐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국가란 것은 무엇이고 국가의 책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 좀 위치가 사실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좀 교리적인 부분이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음에 관한 그렇죠? 복음에 관한 놀라운 어떤 그 진술이 선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적용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로마서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실천과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실천과 적용으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오늘 13장에서 이 국가와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나중에라도 다시 읽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12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12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본문인데 12장 14절에서 12장 끝까지 과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의 깊고 면밀하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보진 않겠지만 몇 가지 키가 되는 구절들만 본다면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선 해석하기에 따라선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와 동일한 사람,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쓸 때는 그것은 로마 황제를, 로마 제국을 지칭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12장 1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매가 지금 기뻐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함께 기뻐해주고 이 형제가 지금 어떤 일로 슬퍼한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해주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냥 밖에서 평범하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가 그 커먼 굿이라고 그러죠. 그 퍼블릭, 그 공공선에 대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고 19절에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부탁이죠. 뭐 이것은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혹은 뭐 정당한 전쟁이라 그러죠. Just war. 정당한 전쟁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는 12장 20절 마지막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죠.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그러면 그 원수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걸 뜨겁게 느끼겠어요. 다시 말해서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내 원수가 숯불을 머리에 올린 것처럼 뜨거운 수치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수치감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독교의 윤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12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부분에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다른 모양으로 반복하면서 그 삶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국가의 형태는 17세기 계몽주의 이후의 국가의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위에 있는 권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얘기해서 도시국가, 도시공동체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것을 국가로 표현하든 위에 있는 권세로 표현하든 그냥 우리는 하나로 그냥 뭐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죠. 1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 권세들을 세워주셨다. 국가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그 근거로서 2절에 보니까는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속 국가이던 뭐 세속 나라 권세이건 간에 그 어떤 국가의 권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다윗 왕, 이스라엘 왕조 그 국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입니다. 가령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결혼하고 집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있는 곳에 바로 그 나라에 바벨론의 평안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권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권위를 허락하셨다. 위의 권위를 허락할, 위에 있는 권세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에스라와 어떤 느헤미야의 배경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 돌아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와, 그럽니다. 빌라도, 내가 지금 나를 해할 권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면서 오늘 주제인 어떤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그 빌라도 혹은 로마 제국에게도 일정 부분 어떤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2절을 읽을 때, 다시 말해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이 세상이 타락했죠. 타락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속 국가에 허락하신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 너무나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제가 빨간불에 지나가면은 300불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300불 안 내겠다고 버티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로마를 상대로 무력 분쟁을 일삼던 어떤 작은 그룹의 그리스도인 어떤 무력 분쟁 그룹, 게릴라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또 그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입장은 사실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기보다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지금 2016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설교의 첫 번째와 설교의 그 서론과 좀 맞닿아 있기도 하죠. 국가는 언제나 복종해야 할 만큼 선한가? 국가는, 위에 있는 권세는 정말로 우리가 불복종하면, 불순종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목사였던 본회퍼는 나치 히틀러 지배하에서 히틀러의 독재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라고 봤죠. 히틀러는 미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길거리에 있는 무고한 생명들을 많이 죽이기 전에 먼저 자동차에 있는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의 어떤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라고 대비되는 어떤 국가의 권세,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였죠. 70~80년대를 지나온 뭐 한국의 시대를, 독재 시대를 지나온 그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은 군사 정권에 대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떤 면에서 어떤 정부의 정권의 국가의 항거하고 불복종하는 저항을 보였는데 또 기독교의 한편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어떤 불복종을 찍어 누르고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불복종과 어떤 저항에 앞서서 그렇다면은 국가 혹은 위에 있는 권세가 가지고 있는 통치를 다른 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위에 있는 권위와 통치는 동전의 한 면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다른 면은 위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해서 국가에게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동전의 다른 플립사이드,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스파이더맨에 보면은 그 스파이더맨의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 스파이더맨이 되는 그 피터에게 그 벤 삼촌이 하는 그 한마디죠.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그렇죠.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결국 영화에 보면 그 삼촌은 강도의 손에 죽게 되는데 결국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되기를 주저주저하던 피터에게는 그 삼촌이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이 됩니다.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다시 말해서 권세는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거죠.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혹은 권세를 행사하는 국가는 권세를 행사하는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표현된 바로 이 일꾼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나 혹은 디모데나 혹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일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 국가 혹은 위에 있는 권세에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국가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 다시 말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랬고 또 4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막 여러 나쁜 일을 행하는 여러 사람이 떠오르시죠? 네. 여러 사람 네.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국가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책임과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런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국가의 권위조차도 그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국가도 자신의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치안관들은, 그러죠. 오늘 세 번역에 치안관들은 또 국가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죠.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네.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원세, 권세, 국가 자체도 나쁜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3절을 근거로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국가가 나쁜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국가 스스로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법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위에 있는 권세, 국가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은 오늘 제가 12장에서부터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국가에게 맡기신 사역은 선과 악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12절 14절의 맥락에서부터 보면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 일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양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양심에 비추어 보아 국가가 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선과 악을 다스리는 일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양심에 비추어 보아 불복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국의 촛불 집회가 바로 그러한 시민 양심에, 오늘 오전에 나오는 시민 양심에 호소하는 어떤 그 양심이 뿜어져 나오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덧붙여서 국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국가와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국가와 시민이 아닙니다. 국가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은 시민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갓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당시로서는 법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악한 것이었죠. 악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죽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그 바로의 말에 저항하고 그리고 불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모든 신하들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세 친구는 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법 앞에 불순종해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는 그 당시에는 왕이 곧 신이잖아요. 자기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는 기도해서 안 된다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을 때 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다리오 왕에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한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의 권위와 통치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가 우선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국가와의 관계, 위에 있는 권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 헬라어라고 하는 퀘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라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 말, 그 단어는 사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나게 반역적인 그런 단어였고 어쩌면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로마 황제 시저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시저를 향해서만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였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그 누군가에게 퀴리오스, 주라고 그런 명칭을 붙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공포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고 그 공개적인 도전을 바로 신앙 고백의 형태를 담아서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먼저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 다시 말해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지만 어느 지점까지요? 어느 지점까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충돌하지 않는 지점까지만 국가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 대한 명령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13장을 포함해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가장 펀더멘탈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어떤 시민 양심의 어떤 그 자세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생각하고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민의식, 시민 양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